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 3장을 봤을 때 건축을 이렇게 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았어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족보를 성경이 이렇게 쉽게 쓰지 않죠. 의미가 있는 족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집안들 또 있었고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졌던 그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오늘 4장은 보면 3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발랏이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또 유나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시대가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왕의 허락받고 지금 온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근데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먼 지방까지는 이렇게 잘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는 자기 소수 부족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득세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산발랏이 아주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성벽 진다고 하니까 와서 다시 괴롭히고 비웃고 야, 너네 또 그거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암몬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야, 그렇게 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막 이렇게 비웃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이 3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4장 앞부분이 되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에휴, 그게 뭐야? 그러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뭐. 열심히 한 거는 몰라주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분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게 믿음으로 헌신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보통 분이 아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세게 해요.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하면서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막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죄 용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얼핏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지금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의 의미.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했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면 이들은 광야에서 뭘 한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 때문에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그 중심이었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이게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어요.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한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 때이 기도를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좀 힘들게 하고 좀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 머리에 돌리시고 그 사람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적용을 잘 시켜야지 이게 나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성 건축한 거 지금 절반 정도가 미쳤고 백성들이 지금까지 건축을 마음 들여서 역사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근데 이 산발랏 도비아 지금 7절에 보니까 이 부분 참이 대단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걸 지도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위에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사해로 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어디에 산발랏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아까 그리고 이 도비아는 그 암몬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 그 동쪽 사람들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쪽 사람들이에요. 서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지금 아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히기를 해요? 뭐 노략하기를 해요? 안 그러죠? 그런데 이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대해 교회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돼요? 잘안 돼요? 잘 되죠. 복음이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평화가 있죠.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걸 막죠. 왜요? 악해서 그래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땅들은 교회 세워지는 거 싫어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끝까지 막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참 신실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몫도 잘 감당했던 분이셨어요. 기도하고 주야로 방비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는 일들을 긴장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죠. 근데 이제 10절에서 쭉 보면 이게 이제 바깥에만 힘든 게 아니라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이 오면 내부도 힘들어져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외부에서 이런 위험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 일할일 지금 절반밖에 못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으쌰으쌰 해주면 같이 할수 있는데 외부가 어려운 일이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진 거예요. 못하겠다 할 일은 많고 또 우리의 대적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저희 등에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겠다. 다 죽이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여기서 성전 재건하는 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그 대적 사이에 근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좀 바깥에서 외부의 침입을 쉽게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열 번이나 와서 우리 지금 위험하니까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느헤미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고 저기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 정말 절반 정도까지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탁 생긴 거예요. 외부에 침략의 문제가 있고 외부가 침략한다 그랬더니 내부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부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죠. 외부에서 침입하는데 우리 불안해서 죽겠다. 병력을 더 보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안팎으로 참 힘들 때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죠.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쭉 봐요. 그러고 난 13절에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이 사람 뭐 하게 해요? 칼, 창, 활을 가지고 서게 했어요. 이 딱 군사로서 정렬을 시켰어요. 전쟁 분위기로 이렇게 확 바꿨어요. 긴장하게 하고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4절의 말씀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멋있죠? 세 가지 얘기하죠. 뭐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예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보고 주변 사람 보고 되어지는 일들 보고 겁먹고 놀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 종로로 탈 때 그때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우리 역사 잘 알고 있지 않냐? 그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우리가 멸망당했던 역사를 기억해봐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에 의하여서 기적같이 다시 포로에서 되돌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지금 우리가 누구냐? 왜 존재하고 있느냐?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예? 우리 역사를 위해서 우리 생존의 문제다.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은 우리의 역사의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 싸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그때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 우리 자녀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느헤미야 정말 멋있는 분이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런 지금 이 한 분 아니면 또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참 지혜롭고 담대하고 경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느헤미야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더 극악을 떠는 거예요. 처음엔 비웃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건축하는 일을 했더니 사탄은 어떻게 덤비냐면 다 죽일 거야 그러고 덤비는 거예요. 처음엔 비웃었던 세력들이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사탄이 늘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쓸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몇 가지 비유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사탄이 막 힘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이렇게 확 등을 밟아버린 거예요. 밟혀 있어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몸만 살아 있어요. 입만 살아 있어요. 팔다리만 허우적거리고.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미친 개가 있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쇠줄에 묶여 있어요. 처음에 왕 거리면 겁을 먹을 수는 있죠. 놀랄 수는 있죠. 그런데 절대 풀리지 않는 쇠줄에 걸려 있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리고 곧그 개는 저 뜨거운 가마에 들어갈 거예요. 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곧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결과를 알면. 절대 안 무섭죠.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겁을 줄 수도 있고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위협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아, 세상은 이래요. 사탄은 늘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고 대속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느헤미야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갑옷 입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피력함을 마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각각 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정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참 멋지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그 역사가 빛이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 때인데 이런 장면을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참 빛나는 장면이거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렇게 14절 같은 데를 보면 그냥 빛이 그냥 이렇게 선명하게 그냥 반짝거리고 빛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제 계속 뭐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래요. 계속 다음 주에도 어렵고, 그 다음 주에도 뭐 어렵고, 그런데 제가 보면 4장 14절에서 게임은 끝났어요. 제가 보면 딱 여기서 이미 믿음의 싸움은 끝났어요.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은 십자가는 이기고 살아가는 거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기는 삶의 시작이고, 부활은 우리의 이기는 삶의 마지막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파하신 그 이후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린 과정을 살고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됐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자예요. 왕자들이 살아갈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 그랬을 때 그걸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고난과 기쁨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권세고요. 자랑이고요. 기쁨이고요. 소망이고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거에 여러분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요. 큰 즐거움도 누리지 마세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소망도 두지 마시고요. 뭐 여러 군데 땅의 것들에 여러분 소망을 많이 두지 마세요. 거기다 소망 뒀다간 다 전문용어로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디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뭐 기업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요. 뭐 비즈니스에도 소망 두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사역, 삶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또 분복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제가 보면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땅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눈으로 땅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의 눈으로 땅에 있는 두려움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위대한 삶.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함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면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아주 즐겨하세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사명의 삶이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죠.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느헤미야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를 수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기도. 저는 요즘에 그런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아, 주의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면요 사탄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요 사탄은요 목숨을 걸고 덤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탄은 덤벼도 안 돼요. 왜요? 개줄에 묶였거든요. 밟혔거든요.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길 수 있죠. 뒤로 안 물러설 수 있죠. 안 넘어질 수 있죠. 끝까지 갈 수 있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은혜,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중축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